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전 세계 92개국에서 선수 2,925명과 임원 등 6,5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오늘 개회식에는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음악에 맞춰 공동 입장했습니다. 남북한이 국제대회에서 공동 입장하는 건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이래 역대 10번째고 2007년 장충 동계 아시안게임 이래 11년 만입니다. 또 남북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됐습니다. 미국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앞서 오늘 오후 문재인 한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위해 연 리셉션 행사에 늦게 도착해 좌석에 앉지 않은 채 일부 정상급 인사들과만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 오전 평택 이함대 사령부의 서해 수호관을 방문해 제2차 연평해정 관련 전시물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소개됐던 지송호 씨 등 탈북자 4명을 면담했습니다. 면담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 씨도 참석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포함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오후 평창에 도착해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오후 1시 47분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항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공항 귀분실에서 20여 분 동안 한국 측 인사들과 환담한 뒤 고속철도 KTX를 타고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리셉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상호 현안에 대한 협력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이견을 솔직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노워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양제츠 국무위원이 틸러슨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무역과 교류가 모두에게 이익을 줬다며 양국이 각각 시장을 개방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몰디브의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두 정상이 몰디브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현직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현 정부는 중국에 특사를 보내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야권 세력은 인도와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전화 통화는 몰디브 사태가 여야를 대신한 중국과 인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오늘 새벽 6주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을 허용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예산안 통과 시한인 8일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연방정부 일시 임무정지, 셧다운 사태는 5시간 30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현재 한국 평창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이 하계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지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그리스가 기원이다 보니 스키 같은 이 동계 종목은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동계 종목이 올림픽 무대에 처음 등장한 건 1908년 영국 런던 올림픽이었는데요. 처음으로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열렸고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죠. 이 초대 대회 당시는 16개 나라에서 25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 92개국에서 2,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지난 소치 대회까지 역대 대회를 통틀어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나라는 노르웨이로 총 118개 금메달을 가져갔고 미국이 96개로 뒤를 이었는데요. 자, 올해는 역대 최다인 102개의 금메달을 넣고 선수들이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새벽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내륙 지방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는데요. 전 세계에서 참석한 선수들 모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요 라고 노래하는 데이비 소울의 Don't Give Up On Us 들어보시죠.
Lord knows we've come this far. Can't we stay the way we are? The angel and the dreamer who sometimes plays a fool. Don't give up on us, I know we can still come through. Stars are few. Don't give up on us, I know we can still come through. Don't give up on us, baby. Don't give up on us, baby.
Salah Inne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회식과 함께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서 무역 현안과 북핵 위기 또 양안 문제 등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요. 이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 예비조사에 착수한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시작됐죠?
네, 오늘 한국의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겨울철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한글, 가나다 순서로 입장했고요. 이 남북한 선수들이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마지막 순서로 공동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에서는 이 한국 피겨스케이팅 인기 선수였다가 이번 평창올림픽 홍보에 앞장서 온 김연아 선수가 이 마지막 성화주자로 성화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개회식에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정부 고위 관리들이 참석을 했다지요.
그렇습니다. 각국 고위급 대표단과 관중들이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메운 가운데 개최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전용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도 개회식 자리에 있었는데 이 남북한 선수들은 특히 지난 2000년 호주 시드니 여름철 대회 이후 18년 만에 올림픽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참가국 수와 선수 규모 또 세부 경기 숫자에서 가장 많았던 4년 전 러시아 소치 대회를 뛰어넘은 92개 나라에서 2,900여 명 선수들이 강원도 평창과 강릉 또 정선 일대의 12개 경기장에서 오는 25일까지 15개 종목 102개 세부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이 선수단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 미국입니다. 미국은 남녀 242명의 선수를 파견해서 이번 대회 참가국 가운데 가장 이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역대 겨울철 올림픽에 참가했던 어느 나라 선수단보다도 많은 인원을 보냈는데요. 이 겨울철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 선수들이 이 불법 약물 파동으로 나라를 대표하지 못하고 이 약물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빠진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은 이 노르웨이와 함께 유력한 종합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선수들이 출전 금지 항의도 했다고요.
네. 이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다가 러시아로 귀화한 뒤에 지난 소치 대회에서 크게 활약했던 빅토르안, 이 한국 이름으로 안현수 선수 등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에 반발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요. 매튜 리브 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은 오늘 평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 선수 32명이 지난 6일 낸 제소를 기각했고 또 지난 7일 제소한 선수 15명의 요청도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결국 169명만 이번 대회에 이 러시아라는 국가명을 붙이지 못하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이 OAR 표기 아래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의 선수들은 몇 명이 어떤 종목에 참가합니까?
예, 북한은 이번 대회에 피겨스케이팅을 비롯한 5개 종목에 22명이 참가합니다. 먼저 종목별로 보면 이 한국과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아이스하키에 12명이 나서고요. 또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렴대옥, 김주식조가 출전하는 한편 쇼트트랙에서는 남자 1500m의 정광범과 500m의 최은성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한춘경, 박일철, 리영금 그리고 알파인스키의 최명광, 강성일, 김연향이 나섭니다.
네, 이 개회식에 앞서서 일부 경기가 열렸다고요?
네, 일부 종목 경기가 예선 일정을 이미 시작했는데요. 이 얼음판에서 돌을 미끄러뜨리는 컬링, 이 믹스 더블 종목에서 미국의 베카 해밀턴, 맷 해밀턴 조가 개최국인 한국의 장혜지, 이기정 조에 패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을 만났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습니다. 양 위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상관으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명을 받아서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인데요. 이 두 나라 외교 책임자들은 이날 실무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에서 무역 현안과 양안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놓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 먼저 무역 현안에 대해서 두 사람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적 관계를 성취할 필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했습니다. 반면에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양제츠 위원이 틸러슨 장관에게 이 미국과 중국이 양측이 서로에게 시장 개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이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게요. 미국은 네.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고 중국은 시장을 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차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산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에 발동시킨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제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때문에 이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제한됐다는 상황에 이 중국 측은 꾸준히 항의해왔는데요. 중국은 또한 이에 맞서서 최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신들은 이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전하는 중입니다.
네, 자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꾸준히 이 중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교역에서 보는 과도한 흑자, 이 바꿔 말하면 미국의 지나친 무역 적자를 중국 측에 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약 3,750억 달러에 달해서 이 전년 대비 8.1%나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무역 현안에서는 입장차가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 에드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어제 회동에서 올 상반기 중에 중국에서 주요 현안을 처리할 제2차 미중 외교 안보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압박을 지속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약속을 재확인했고요. 또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해서 존중한다는 때도 뜻을 모았습니다.
네, 자 무역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 배경이 있겠죠?
네, 현재 미국 의회가 타이완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또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관을 돕는 법안 이 두 개를 처리 중인데요. 양위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중국 정부가 관련 현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에게 밝혔습니다. 양제치 위원은 미중 상호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역할을 틸러슨 장관에게 요청한 겁니다.
네, 자 미 의회가 처리 중인 타이완 관련 법안 두 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타이완 여행 법안으로 불리는 HR535가 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 정부 관료들과 군 관계자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이 타이완 당국자들과 회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동시에 이 타이완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경제문화 대표부를 비롯한 미국 주재 타이완 정부기구들이 미 당국과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인 HR3320은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옵저버 이 참관국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미 국무장관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법안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예, 두 법안 모두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예, 상원으로 보낸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엊그제 이 타이완 여행 법안 HR535를 먼저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들 두 법안이 하원에서 의결된 직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양제츠 국무위원도 어제 틸러슨 장관과의 회동에서 이들 법안이 타이완 독립 추진 세력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군요.
네, 유엔사나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이 8일 밝혔습니다. 파토 벤소우다 ICC 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필리핀의 상황과 신중하고 독립적이며 치우치지 않는 검토 후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ICC가 두테르테 대통령을 조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4월 필리핀의 인권 변호사인 후데 사비오 씨가 두테르테 대통령과 적어도 11명의 필리핀 고위 관리들을 ICC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2016년 6월 취임한 이후 마약 범죄 용의자들을 비롯한 범죄 용의자 수천 명을 적절한 사법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즉결 처형했다는 게 고발 이유인데요.
네.
이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약 19개월 동안 대부분 도시 빈곤층 4천 명이 필리핀 당국의 초강력 마약 단속 중에 살해돼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왔는데요. 인권단체들은 정부 발표보다 두 배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야권에서도 ICC의 조사를 촉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트릴라레스 상원의원과 게리 알레자노 하원의원도 ICC에 추가 서한을 보내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정부 측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 국내의 정치적인 적들의 불만이라면서 ICC는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도 이 필리핀의 단속 행태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정부는 필리핀의 이 즉결 처형식 단속 행태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외교적 결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분위기였고요. 양국 관계가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는 훨씬 우호적이라는 분위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런데 ICC가 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했거든요. 이 예비조사라면 정확히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예비조사에서 의혹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전면적인 조사로 확대될 수 있고요. 여기서 검찰의 기소와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예.
ICC는 지난 2002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12,000건의 고발이 접수됐지만 정식 기소된 것은 불과 9건입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의 전직 지도자나 반군, 군벌들이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해리 로케 대변인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예비조사로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케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러한 반인권적인 비난에 지치고 진저리를 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ICC가 필리핀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예비조사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파토우 벤소우다 ICC 검사는 베네수엘라에서 2017년 4월 이후 정부의 경찰 공권력이 시위대를 해산하고 진압하는데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고 몇몇 야당 지도자들을 억류하고 학대한다는 의혹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지난해 4월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권인 마두로 정부의 독재를 비판하고 하면서 미 금융권이 베네수엘라 정부나 국영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가 오늘 영실기에 다시 부분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이날 새벽 새 예산안을 처리해 부분 폐쇄가 곧 해제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종교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연안시추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두고 연방의회에서 밤새 극적인 광경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연방의회가 어제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오늘 0시부로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1시 45분경에 상원이 찬성 71대 반대 28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하원은 새벽 5시가 조금 지나서 상원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찬성 240대 반대 18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연방정부 폐쇄가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
네. 자,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 시한이었던 어제 자정까지 무난하게 예산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상원에서 표결이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원래는 지난 7일이죠. 민주공화 상원 지도부가 합의했던 예산안을 어제 상원에서 먼저 표결하고 다음 하원에서 이걸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상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공화당 소속의 랜드폴 상원의원입니다.
네, 랜드폴 상원의원이라면 켄터키가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랜드폴 의원이 이 유명한 론폴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아들인데요. 이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이 이른바 재정 보수파입니다. 그런데 랜드폴 의원이 어제 이 상원 표결 직전에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상원 지도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발해서 표결 진행에 반대하는 연설을 장시간 이어감으로써 이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The reason I'm here tonight is to put people on the spot. I want people to feel uncomfortable. I want them to.
네, 어제 저녁 상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랜폴 위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이 새 예산안이 정부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랜폴 위원은 특히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재정 적자 감소를 요구해놓고 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는 재정 적자 증가를 용인하는 공화당이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랜드폴 의원 때문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셈이네요.
뭐 그런 셈입니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연설을 제지하고 이 예산안을 이 표결에 붙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결국 나를 넘겨서야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이 올해 두 번째 연방정부 폐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이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서 3일 동안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예, 이 폴 의원이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새 예산안이 예산 상한선을 조정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2년간 3천억 달러 이상을 증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 2011년에 법을 만들어서 정부 예산의 상한을 뒀는데요. 이번에 이걸 다시 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예산은 1,650억 달러 증액할 수 있고요. 비국방 부분 예산은 1,310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동 보험 프로그램이 10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임시 예산안에서 이게 6년 연장됐는데 오늘 통과된 예산안은 이걸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조치로 아동 약 900만 명 그리고 임산부 수십만 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 중독 문제 해결에 6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내년 3월까지 정부 부채 상한을 두는 조처를 유예하도록 했고 그 밖에 재해 구호 기금으로 90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네. 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몇몇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이 이 새 예산안이 재정 적자를 누적시킨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반발은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간 이른바 드리머 구제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 새 예산안에 이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예산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드리머라고 하면 다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도 이 드리머 구제 방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공화당과 백악관 쪽에서 요구하는 이 국경 장벽 건설이나 합법 이민 제한 방안 등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 상원 지도부는 이런 문제들은 따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이 모두 나온 겁니까?
아직도 아닙니다. 이 새 예산안은 일단은 오는 3월 23일까지만 연방정부 기능을 현 수준 예산에서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연방의회는 정식 예산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8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이 관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행사에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이 행사는 기독교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죠?
네,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을 비롯해 연방위원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아침 식사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2월 첫 번째 목요일 아침에 열리는데 지난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요. 1953년 당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행사명이 대통령 조찬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행사 이름이 국가 조찬 기도회로 바뀐 겁니까?
네, 1970년에 국가 조찬 기도회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종교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로 66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올해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이 미국인들의 삶과 자유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건국 이념이 기독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종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For years, ISIS had brutally tortured and murdered Christians, Jews, religious.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된 자 IS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그리고 소수 종파를 살해하거나 고문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권위적인 체제 아래서 박해받는 사람들 편에 설 것이라고 말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탈북자 지송호 씨의 사연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네, 이 지송호 씨는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 참석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국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지 씨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지 씨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지 씨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기독교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 한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창기도에서 이 종교단체가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한 이 존슨 수정 조항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올해 연설에서는 이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조항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방위의 반대에 막혀서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외에 누가 또 연설에 나섰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이제 야구 경기를 하다 총에 맞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스티븐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예. 가톨릭 신자인 스컬리스 의원은 이 자신이 겪은 시련을 통해 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안 시추 허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가 최근 연방 내무부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연안에서 시추는 가스나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송유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송유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는 주 연안 4.9km 지점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송유관 건설이나 기존 시설 이용을 금지하면 결국 연안 시추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안이라면 이제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 나가서 석유나 가스를 채굴한 뒤에 이거를 배에 실어서 운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 미국 연근의 시추 허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렇습니다. 연방 내무부가 지난달 4일이었죠. 이 연근의 석유 가스 시추 허용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시추 허용 구역이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예, 당시 발표로는 북극해와 서부태평양, 동부대서양, 그리고 남부 걸프만 연안에 모두 26개 구역이 있는데요. 2019년과 2024년 사이에 이 구역 가운데 두 군데만 제외하고 시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시추 허용 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알래스카 서쪽 알류산 열도 근처하고 플로리다주 연안입니다.
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많은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많은 주가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 측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조처로 시추되는 석유와 가스 한 방울이라도 캘리포니아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조처를 막으려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와는 별도로 또 연안지역 관리감독관을 가진 캘리포니아주 연안위원회도 시추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주정부들이 연안 시추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바다에서 원유나 가스를 시추하다가 사고가 나면요, 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10년이었죠. 이 걸프만에 있던 해상 시추선에서 사고가 나서 11명이 숨지고요. 5개월 동안 원유가 약 49억 배럴이 누출됐었는데요. 이 사고로 이 미국 남부 연안 환경이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때 이 사고 시추선을 고용했던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측이 누출되는 원유를 막으려고 몇 달 동안 애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 결국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누출된 원유를 틀어막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플로리다주나 루지애나주 등 몇몇 지역은 이미 큰 피해를 본 뒤였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평창에서 시작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넓고 넓은 지구촌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자,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이 날 떠나버리면 외로울 것 같다고 노래하는 에밀리아의 Big Big World 들어보시죠.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do feel that.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작성한 메모 하나가 최근 미국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누네스 메모로 불리는 이 문건은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편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논란의 중심이 된 누네스 메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모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
지난 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올라온 메모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세쪽 반짜리 이 메모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위원의 이름을 따 누네스 메모로 불립니다. 이 문건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연방수사당국이 그들에게 부여된 도청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은 해당 메모의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결국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과 중앙정치권은 메모 공개와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누네스 메모의 핵심 내용.
누네스 메모는 FBI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16년 트럼프 진영 인사 한 명에 대한 도청 영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장은 그 후 세 차례 갱신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FBI에 이어 특검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ou know, we have a movement going on like they've never seen before in this country. Drain the swamp. You've got to drain the swamp sign back there.
FBI가 도청한 사람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잠깐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씨로 그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관리들을 만난 뒤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외국 간첩이나 미국 내 외국 목표물을 도청하려면 해외정보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제기의 단초, 크리스토퍼 스틸과 트럼프 문건.
누네스 메모는 FBI가 법원에 도청 영장을 신청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이 돈을 댄 회사가 고용한 사람이 모은 정보에 대부분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진영은 퓨전 GPS란 회사에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이 의뢰를 받은 퓨전 GPS는 정직 영국 해외정보국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 씨를 고용해 16만 달러를 주고 조사를 맡겼습니다. 스틸 씨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그 내용을 이른바 트럼프 문건에 담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Well, I respect the move, but the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마녀 사냥이라며 트럼프 문건에 나온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네스 메모는 FBI가 페이지 씨에 대한 도청영장을 모두 네 차례 신청했고 그때마다 문제가 된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틸 씨가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모는 그러면서 FBI 측이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 번 다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누네스 메모는 트럼프 문건이 없었으면 도청영장을 신청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앤드류 맥케이브 FBI 부국장의 하원 정보위원회 증언도 언급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사임 압력을 받았던 맥케이브 FBI 부국장은 최근 보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네스 메모의 결론.
누네스 메모는 결론적으로 FBI가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은 신뢰성 없는 정보를 이용해 도청영장을 받았다면서 이는 FBI와 FBI를 감독하는 연방 법무부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모는 또 FBI가 영장 신청 시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와 관련된 정보도 언급했지만 파파도플로스 씨와 카터 페이지 씨 사이에 어떤 공모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네스 메모는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 문건 때문이 아니라 파파도플로스 씨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정책 자문역으로 일했던 파파도플로스 씨는 대선 기간 러시아 인사들을 만난 사실을 숨긴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메모를 둘러싼 사법당국과 민주당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 공방.
FBI와 연방법무부는 누네스 메모의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메모에 비밀 내용이 있을 뿐더러 공개되면 관련 수사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FBI는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 메모 공개를 대단히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FBI와 함께 메모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 측은 누네스 메모가 결국 일반에 공개된 뒤 공화당 측이 만든 메모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The point was to make it misleading. The point was to selectively declassify information.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위원은 누네스 메모가 공개된 뒤 기자들에게 이 메모가 사실을 왜곡하고 취사 선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메모가 언급한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증언은 맥락을 보고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FBI가 영장을 신청할 때 트럼프 문건 외에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트럼프 문건이 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라는 누네스 메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네스 메모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a disgrace. The memo was sent to Congress. It was declassified. Congress will do whatever they're going to do.
대통령은 누네스 메모가 지적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불명예라면서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화당 메모가 FBI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is memo is not indictment of the FBI,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라이언 의장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은 누네스 메모가 관련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면 일반에 공개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중앙정치권의 논란을 가져온 누네스 메모의 당사자인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데빈 누네스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973년생으로 현재 44살인 누네스 의원은 지난 2003년에 연방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이 된 누네스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빌 토머스 공화당 위원의 후원 아래 정치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는 토머스 위원의 도움으로 영향력 있는 세입위원회에 들어갔고 케빈 메카시 위원 그리고 폴 라이언 위원 등과 돈독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난 뒤 모두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들어갑니다. 메카시 위원은 하원 원내대표, 라이언 의장은 하원 의장, 그리고 누네스 위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누네스 위원은 한때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연방정부 폐쇄를 주장하는 티파티 등 공화당 보수파를 비판하는 등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트럼프 후보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누네스 위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뒤 정권 인수위원에 들어갔고 현재는 의회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를 이끄는 누네스 위원은 조사 초기 민주당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건물 도청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그와 백악관 측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 위원들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심해지자 누네스 위원은 정보위원회가 진행하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누네스 위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른바 누네스 메모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만들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파란을 몰고 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누네스 위원장이 메모를 이용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네스 위원은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근거로 메모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누네스 메모 파동이 일자 민주당 측에서는 하원 정보위원장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동맹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메모 관련해 누네스 위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하원 정보위원회 메모인 누네스 메모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위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앞도 안 보고 걸어갈 때 차가 오거나 하면 조심해! 라고 경고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말하자면 핸드폰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귀뜸해 주거나 충고 또는 경고를 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heads, 복수로 사용하는 것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Heads up, I'll be coming into work late tomorrow. 미리 말하는데 나 내일 회사 늦게 출근할 거야. Thanks for the heads up. 귀뜸해줘서 고마워. Give me a heads up on when you'll arrive this weekend. 이번 주말 언제 도착할 건지 미리 알려줘.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오늘은 heads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2월 9일 오늘
고려와
우리
만화 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제작자로 유명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8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난 데스카는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만 이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데스카는 18살 때인 1946년 그가 만든 4칸짜리 만화가 학생신문에 연재되면서 만화가로 데뷔하고 4년 뒤 만화 정글의 왕자 레오를 발표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데스카는 이어 1963년 우주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되고 2년 뒤 일본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정글의 왕자 레오가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만화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43년에 걸쳐 총 700여 개의 만화책과 60여 편의 만화 영화를 제작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그는 1989년 오늘 위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2월 9일 오늘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도 문단에 데뷔한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되던 해 한 사회주의 집단에 가입했다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감형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의 문학의 걸작인 죄와 벌을 쓰게 됩니다. 죄와 벌은 가난한 대학생이 노인을 살해한 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신과 세속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히 묘사한 그의 작품들은 20세기 사상계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문학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월 10일 토요일 새벽부터 BOA 방송이 1시간 더 연장됩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새벽 2시, 평양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 출발 뉴스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 시각으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BOA 아침 방송,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방송되는 VOA 저녁 방송은 변함없이 기존의 주파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